남조선은 어떻게 경제 강국이 되었나? 한날 한시에 해방된 북과 남. 60여 년이 지난 오늘 북조선은 빌어먹는 나라로, 남조선은 세계 13번째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반세기 만에 남조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주익종 박사로부터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익종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남조선의 1960년대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과 그에 따른 화성산업 발달에 관해서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그 축이 된 중화공업화 정책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조선의 박정희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중화공업화를 추진했습니다. 즉 1960년대 초부터 중화공업화를 추진을 했는데요. 그 1차 5개년 계획에서 비료공장 두 곳과 정유공장 하나의 건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7년 시작된 제2차 5개년 계획에서는 종합제철공장과 석유화학공업단지의 건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비료공장이라든가 정유공장, 또 종합제철공장, 석유화학공장 모두 중화공업의 범주 안에 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70년대에는 그를 포함해서 더 많은 6개 전략업종을 택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정책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우선 60년대 전반의 중화공업화 정책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년대 전반의 중화공업화 정책으로 대표적인 것은 정유공장 건설과 비료공장 건설이었습니다. 박정희 군사정부는 우선 1962년 7월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영기업인 대한석유공사를 설립합니다. 대한석유공사는 약칭으로 유공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63년에 이 유공에 미국의 걸프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큰 석유회사가 지분을 투자하고 또 차관도 빌려줍니다. 즉 25%의 주식 지분에 해당되는 500만 달러를 투자하고 동시에 2천만 달러의 차관을 빌려줍니다. 그럼 2,500만 달러가 새로 유입이 된 셈이겠죠. 그래서 그 돈으로 울산에 하루 생산량 3만 5천 배럴 규모의 정유공장을 건설해서 이듬해 준공을 합니다. 그래서 남조선에서 휘발유와 경유, 뭐 등유 이런 것 등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SK 주식회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이어서 비료공장 건설에도 나섭니다. 이것은 박정희 정부가 제1차 5개년 계획기에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이었습니다. 1950년대 연간 약 70만 톤가량의 비료를 수입을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연간 5천만 달러의 원조 자금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그만큼 돈을 대준 것이고요. 그런데 한 3천만 내지 4천만 달러 정도만 있으면 연산 10만 톤 정도의 그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유엔 원조자금과 정부 보유 외화로 국영 충주비료를 건설하기 시작했고요. 또 민간에서도 차관을 들여와서 혼합비료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비료공장 건설이 착수를 했는데 이것이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경험이라든가 기술이 부족하고 또 건설에서도 잘못 선정하고 이렇게 해서 원래 계획보다 2-3년 늦게 60년대 초에 완공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두 비료공장만으로는 비료 작업이 불가능했고요. 공장을 더 지어야 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이를 부정축제 혐의로 몰린 그런 기업 50년대의 대표적인 기업인들에게 이 비료공장이나 또는 철강공장을 짓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50년대의 최대 기업가인 삼성의 이병철이 울산에서 비료공장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병철은 50년대부터 비료공장을 짓고자 했었고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미 원조당국이 반대를 해서 결국 63년 10월 달에 국영기업체가 직접 8만 5천 톤 규모의 복합비료공장을 하나씩 해서 모두 두 개를 짓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 국영기업체라는 것은 이미 50년대부터 건설된 충주비료공장인데요. 이 충주비료가 미국의 스위프트사라고 하는 회사와 합작해서 울산에 제3비료 공장을 건설합니다. 영남화학이라는 회사가 됐고요. 역시 이 충주비료가 미국 골프사와 합작해서 진해에 제4비료 공장을 건설합니다. 이를 3비, 4비라고 불렀는데 모두 65년부터 67년 사이에 한 2년 내외 정도의 기간으로 건설이 됐습니다. 이 제3비료의 경우 미국 회사가 15년간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제품은 정부가 사주되 5년 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료 가격을 높게 책정한다.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불리한 조건이고 심하게 표현하면 국치적인 조건이다. 치욕적인 조건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과거 충주비료나 호남비료의 건설 경험이 활용돼서 두 공장 모두 아주 단기간 내에 건설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3비료 공장은 20개월 내에 완공이 됐는데 이건 당시로서는 세계적인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동률도 좋아서 가동률도 100% 이상 나오는 우수한 공장이 되었습니다. 한편 비료 공장 건설에서 탈락했던 이병철은 이 비료 공장 건설을 포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밀실에서 이를 집요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비료 공장 건설 사업의 주무 정부 부처는 상공부였는데요. 상공부를 거치지 않고 당시 외자 도입의 심의를 담당하고 있던 경제기획원을 설득하고 또 대통령을 설득해서 64년 5월 달에 이 요소 비료 공장의 사업 승인을 받습니다. 어떻게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이냐면 일본의 미쓰이 물산이라고 하는 대형 종합상사가 있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4천만 달러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민간 기업이 끌어들이기는 어려웠던 그런 거액의 자금을 차관으로 도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규모도 연산 33만 톤 규모로의 유소비료 공장을 울산에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즉 삼성이 100% 지분을 보유를 하고 그 투자 자금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은 차관으로 도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국비료라고 하는 회사가 설립이 됐고요. 이 회사가 울산에 땅을 사고 또 공장 기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64년 말부터 공장 건설을 시작해서 67년도 3월 달에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이 공장의 준공으로써 남조선은 비료 부문에서는 자급체제를 이룩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비료 공장이 더 생깁니다만은 일부 수출도 하고 또 늘어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고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병철의 한국 비료는 중간에 큰 무리를 일으키게 됩니다. 즉 67년 3월 달에 준공이 되는데 66년 9월 달에 한비 사카린 밀수 사건이라는 것이 터지게 됩니다. 한비 사카린 밀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카린을 밀수한 것이 그 이름상으로는 사카린을 밀수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비료 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자재들을 수입하고 그런데 그 기자재 수입 기자재 중에 일부를 시중에 내다 팔았던 것이죠. 거기서 이제 막대한 밀수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이 터져서 결국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빚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그 한국 비료의 51%의 지분을 정부에 환납하고서 이 사건을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여하튼 이로써 이렇게 다섯 개의 비료 공장이 생기니까 남조선에서 비료는 작업 체계를 이루게 되었고요. 그런데 60년대 후반에는 새로운 중화공업화 정책이 나오게 됩니다. 즉 60년대 전반에 섬유제품 수출이 늘어나면서 화섬산업이 발달하니까 그 원료를 생산하는 석유화학공업의 건설이 당면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공업단지를 건설하는 것이 60년대 후반에 그 2차 5개년 계획의 핵심 프로젝트가 되었고요. 또 그전부터 추진해왔던 포항종합제철소의 건설도 역시 60년대 후반에 두 번째로 중요한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석유화학공업단지의 건설 또 포항종합제철소의 건설 이것이 60년대 후반에 양대 중화공업화 프로젝트로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박정희 정부는 이 중화 분야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기 시작합니다. 1967년도에 기계공업진흥법과 조선공업진흥법을 만들고요. 69년에는 전자공업진흥법을 만듭니다. 또 1970년에는 철강공업육성법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이 중화공업에 해당되는 공업들이죠. 이 개별 공업들을 어떻게 육성하겠다 이런 청사진을 밝히게 됩니다. 울산 석유화학 단지와 포항종합제철의 건설 작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